지금 제목이 내 남편을 아시나요? 어떻게 이상 가족도 아닌데 무슨 제목이 이상하다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좀 저희들이 오늘 전체 그 사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 남편? 내가 남자인데 남편이라니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한번 좀 곰곰하게 이 제목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룻기 4장의 부분인데요. 저번에 3장의 일을 기억해 보시면 은밀히 행함으로 성사시키려고 했던 나오미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다고 과정도 다 무마가 되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좀 던지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나오미의 판단과 달리 이제 보아스와 룻 이 두 사람은 만천하 앞에 공개되고 또 적법한 관계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의 축복과 함께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모든 사건들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룻기 4장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많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좀 점프를 하는 그러한 식으로라도 오늘 룻기 4장의 말씀을 대략적이라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천 앞에 공개되고 적법화하는 그와 같은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숨기고 은밀하게 뭔가 어두운 그런 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게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원리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원리에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답습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모습처럼 그런 원리의 사람처럼 보아스가 이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성문 위에 올라갑니다. 성문이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라고 1절에서 그렇게 4장의 처음 부분이 시작이 되죠. 왜 하필이면 성문일까? 이 성문은 당시에 권세를 상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성읍이 있으면은 성읍에 들어가고 나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와 같은 관문이 바로 이 성문이죠. 그 성문은 사실은 그 모든 그 마을의 권세, 권위를 상징을 하고 보호와 그 모든 질서를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성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기는 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우리가 이제는 접수했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폐허가 된 데에서 다시금 회복을 할 때도 뭘 합니까? 성문을 세우고 성벽을 구축해 나가죠.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이 문의 중요함을 말씀을 하셨죠. 양의 문이 되는 것 그것도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가 바로 모든 이 죽음의 문들, 음부의 문들, 음부의 저 권세들이죠. 권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성읍 성문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보아스가 올라가 있는 것이죠.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관에서 성문 위의 회관에서 성읍의 여러 대소사에 대한 적법관계를 심사 결정하는 그런 일을 또한 했던 것이죠. 보아스는 그것을 찾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찾은 이유가 이제 그 성문에 있으면 웬만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오고 가기 때문에 자기보다 먼저 고엘로서 고엘을 기억하시나요? 친족 간에 어려운 사람을 구출해내는 그 일을 책임지는 관계 있는 사람이죠. 그 고엘로서의 책임이 먼저 자신보다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가장 확률이 높았던 것이 바로 성문 위였습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치밀하게 하나님 앞에 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원리를 우리가 보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흥미진진하게도 우연하게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또 말해요. 자, 우리가 보셨지만은 2장 3장에서도 우연하게 일어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간섭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보아스가 성문위에 올라가 앉아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어쩌면 또 마침 지나갈까요? 네, 참 이렇게 사람에게는 우연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있죠. 혹시나 우리가 그런 생각, 우연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지난 몇 주 지나가시는 동안에 뭐 다 우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지 하고 그냥 넘겨버리신 그런 일, 그러나 우리가 글쎄라고 어떤 영적인 그와 같은 흔적을, 영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흔적을 보게 된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일들을 잘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데 바빠가지고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옆을 볼 기회가 없죠. 막 달려가다 보면 옆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옆에서 너 인생의 속도를 줄이고 나를 한번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도 우연처럼 얘기하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마침 책임을 져야 할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를 부르고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습니다. 나 바빠요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보아스가 굉장히 강하게 원래 이 히브리어 원을 보면 강하게 지금 요구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와서 앉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앉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적법하게 케이스를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보아스가 있죠. 그 다음에 친족 간에 가장 먼저 고엘롯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있죠. 또한 동시에 이제는 증인들이 다 있습니다. 성읍 원로 열 사람보다 이제 더하게 많은 그런 의미를 포함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냥 열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짧은 부분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확실하게 그냥 대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인정이 돼야 하는 그런 일이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도록 지금 룻기의 저자는 이 룻기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룻과 보아스의 사건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 룻과 보아스를 닮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을 모든 존재들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건강하고 또 운전하고 또 모든 여건 속에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런 역사 가운데 허락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주께 경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더 나중에 좀 더 좀 살펴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적법한 결정에 필요한 사람들이 다 맞는 거예요. 우연하게 돼요. 그렇죠? 예. 보아스의 이제 이 케이스 설명을 이제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보아스가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이제 사람에게 모든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결정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원로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에게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어.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당신이 먼저 친족 간에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뛰어넘지 않겠다는 거예요. 편법상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밭의 이야기를 먼저 해요. 룻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것이 순서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막 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그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풀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일만 되면 다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당신이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오,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자, 그러니까 고엘로서 일을 할 때 밭만 챙겨서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도 이제 딸리는 그런 가족이 되고 더 나아가서 룻도 딸리게 되는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자, 그렇게 하여야만 됩니다라고 끝나지 않고 보아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탁 짚어서 말합니다.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족의 이름으로 남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와요? 고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고엘이라는 내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내가 건져내기 위해서 하는 일에는 희생이 따르고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에서 그러자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어.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이게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이게 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보아스가 그 설명을 어느 정도 더 하니까 나는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해버려요. 자, 이런 변화를 우리가 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 변화를 살펴보냐 하면은요, 이 고엘로서의 그 일에는 영적인 아주 소중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처음에는 땅만 이제 헐값에 챙길 수 있는 땅만 늘어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엘로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불쌍한 나오미를 돌아보는 참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존경도 받는 그와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보신 것처럼 5절에 말씀을 하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은 몇 사람이 자기가 더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확 불어나는 거예요. 룻뿐만이 아니라 룻을 그냥 그냥 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아내로 맞아야 합니다. 그렇죠? 정식 아내가 되도록 하는 일이에요. 정식 아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또한 후손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후손에게 자기가 이제 샀던 그 땅을 그대로 다시 다 돌려줘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제 정식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내로부터 낳은 자식도 자기의 다른 자식들과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또한 분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상상해보면 긁적긁적 했을까요? 머리 긁적긁적 하다가 아 나는 못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 먹여 살려야 합니다. 나오미도 이제 또 식구가 늘은 셈이 됐고 룻도 그렇고 그 자식이 나면 또 그렇고 다 먹여 살리고 그런데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정말 살려주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처음에는 간단하게 그냥 재산 증식하고 내 이름 내 영광을 생각을 하며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보아스가 촘촘하게 거기에 엮여져 있는 그런 일을 말하니까 보아스야 네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보아스는 그런데 진지한 사람으로 그와 같은 얘기를 할 때 보아스는 이미 그와 같은 모든 일에 자신이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으르세에게 그런 약속을 했던 거예요. 당신의 처지를 압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그 믿음, 나아미를 소중하게 섬기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편하게 위로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크레딧을 내가 주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뭐든 생각하고 행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 그것이 그냥 순간의 어떤 그런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이 되고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선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그까지 손해가 되더라도 하는 그런 일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그런 도전이 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그런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고엘을 말씀을 드렸는데 고엘, 그 친족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친족을 구출해내는 목적을 수행하잖아요. 보아스는 그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많은 sacrifice가 뭔지 알았습니다. 예, 친족은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아주 극적인 어려움에서 구출해내는 그 일이 있을 때 고엘이죠. 그래서 그런 보아스의 결심 그리고 보아스의 실행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고엘이라는 그 뜻에 있듯이 리디머예요.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가장 큰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영혼의 멸망과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신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을 하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성찬, 성찬은 바로 그 영원한 언약의 피가 담겨 있는 잔을 우리가 드는 것입니다. 다함 없는 사랑, 다함 없는 헌신, 그까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신교의 교제의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래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당신의 몸을 내려놓으심으로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휘장을 뚫고라는 것은 바로 이 지성소의 그 휘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된 삶인데, 죄인인데 주께서 당신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으로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 죄스런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 하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를 하면 주께서 또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와 같은 일을 보면 그게 바로 섬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섬긴다는 게 뭘까? 서빙이라는 게 뭘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생명길로 가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섬김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의 섬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시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렇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가장 위기 속에서 구출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주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들이 보시는 십자가는 물론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죠. 사랑과 거룩함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예수의 섬김, 예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칠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우리도 어떤 예수를 닮아 섬김의 삶을 살도록 우리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큰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여러 가지로 섬기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만족하는 어떤 그러한 잘 대해주고 그러는 것이 섬김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섬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입니다. 영혼의 삶이 성공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목장, 우리 가족께서도 그런 섬김의 그런 모습이 거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도 섬김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것도 바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삶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랑을 끼쳐주는 그런 삶으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 얼마 전에 피로 야색이라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주보에도 목회심정에 올렸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좀 목회심정에 올렸던 이야기는 그 마음은 그분의 그 섬김의 스토리가 좀 마음에 깊이 와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섬김을 그가 있는 현장에서 실현했습니다. 근데 그가 있었던 현장은 감옥이었어요. 제 이름이 좀 특이해요. 근데 피터라고 하지만은 PETR 그렇게 써요. 제가 미스스펠 한 게 아닙니다. 원래 저 이름이에요. 그 피터 야색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체코 분인데 그가 이제 자기 부모님을 원망했대요. 이제는 어렸을 때는 왜냐하면 목사님 부부였어요. 그 목사님 부부라고 자녀들이 다 원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원망했냐면 그 이미 그 이 피라야색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체코는 이 소련의 하나의 그 위성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체제에 그냥 다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지만 완전히 정부에 어용한 그러한 교회 형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목회자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 목회자 부부가 했던 일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계속 또한 조용히 성장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여간에 그 아들은 비로 야색은 그와 같은 그 모든 일이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 터닝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15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만나고 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께서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이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일을 위에서 수고하는 자기 부모님에 대한 것도 새롭게 그 부모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가 결심한 삶은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받는 나라, 핍박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으로 이 수단,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나라 수단에서 또 활동을 하던 중 이제 어느 정도 소정의 기간을 마치고 공항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붙잡힌 거예요. 정보국원들이다 하면서 와가지고 그를 그냥 연행해 갔고 그 다음에는 뭐 축축축축 진행이 돼가지고 재판정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종신형을 얻어봤습니다. 갑자기 종신형이에요. 감옥에서 평생 너는 나올 수 없다. 그걸 언대로 받고 감옥으로 던져집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하루라도 저 같으면 버티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분이 445일을 지냅니다. 근데 그 감옥도 그냥 평양 감옥이 아니라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인메이트들 대부분이 이슬람 과격분자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ISIS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 테러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었고 테러 사건을 일으킨 배후에 ISIS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 난리가 나더래요. 감옥 전체가 들썩거릴 정도로. 그러면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막 떠드는 거 아시죠? 그거를 이렇게 외치기 챈팅을 시작하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혼자 딱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뭐 심각한 그런 구타를 계속 당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까지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 가장 극적인 어려운 그런 순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14명이나 되는 또 인메이트들이 이감을 하면서 또 들어오고 뭐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근데 들어온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예수 복음이라도 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 이제 다른 데로 또 다 이감됐는데 딱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그 일이 그 영혼을 그렇게 메말라가던 그 영혼을 다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다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섬겨주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나는 이 감옥에서 계속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거예요. 감옥에서 섬김이죠. 뭐 평생 거기서 이제 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은 어둡고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막 그랬던 것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교도관이 밖에서 이제 뭐 이렇게 마당을 이제 거니는데 와가지고 그에게 손을 얹고 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풀려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풀려 나게 됐어요. 그의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 있던 우리가 있는 상황,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가운데서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섬겨 주신 것처럼 섬기는 그 삶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 그 말씀을 그는 생생하게 감옥에서부터 다시금 기억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보아스가 고엘로서의 그 책임을 참된 마음으로 다했음은 이렇듯 우리에게 완전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네, 우리 이렇게 사정의 말씀을 하나 보면 참으로 마음이 우리가 뜨뜻해져, 예, 그 도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아주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보아스가 이제는 그 고엘이 되도록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이미 다 인정을 했는데 더욱더 분명하게 예, 확증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 기록이 바로 7절 8절에 있는 것인데요. 이건 뭐 신발을 벗어서 인정하는 뭐 신발 벗어 인정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옛적의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예, 신을 벗어줬어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했던 어떤 그런 하나의 관습이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을 너무도 영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가지고 모세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신발을 벗었고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이다 하는 것에 순종했듯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한다 그렇게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다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분명하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합법이다 하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는 그 기록으로서 이와 같은 신발 벗어 인정을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셨지만 이제 예, 11절에 보면은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합법적인 어떤 그런 일, 절차도 다 하고 그 다음에는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그 이런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이렇듯 아주 밝디밝은 어떤 그런 결론으로서 이 룻기의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장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밝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참 근데 흥미롭지 않으세요? 처음에 성문 위에 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보아스와 그 친족 그리고 10명의 원로들. 그런데 이 11절에는 누가 있다 그래요? 온 마을 사람들. 그렇죠. 예. 우리가 원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렇듯 모든 사람들의 주목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 가정에서 한 가족의 원리의 사람으로 가게 되면 또한 나머지 가정 구성원들도 그 원리의 사람을 보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한 지역사회에서 원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 가면 지역사회도 그와 같은 교회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생업 현장에서 내 원리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또한 거기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또한 그와 같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당신의 삶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축복을 끊임없이 해줍니다. 보세요. 11절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라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해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증인이 되어주고 축복해주고 그와 같은 일이 되기를 하늘 하나님께 아뢰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아스와 룻은 정식 혼인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후손을 형성하죠.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 원로들 모두 증인이 됩니다. 영영 번성하십시오. 이름이 떨쳐지십시오 하고 축복을 합니다. 참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왔다 갔다 좀 하시는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 룻을 또 놓칠 수가 없고 또 나오미도 놓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장에서 그걸 다 섬세하게 배려를 하면서 기록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한번 룻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나오미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나오미 1장에서 나오고 또 조금 저 2장에서 좀 묘하게 은밀하게 뭐 일을 하다가 그냥 잊혀지는 것 같은데 보세요. 그런데 나오미 이야기가 나와요. 16절 보면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합니다. 자 내가 어머니 노릇을 할게 이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기의 엄마 룻 룻의 섬세한 배려가 있기에 나오미가 그 자식을 품에 안고 나오미의 자식처럼 그렇게 여기고 지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룻은 나오미의 손을 붙들어주고 나오미의 황폐했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룻과 더불어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모습을 봐요. 룻은 자신의 자식을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안겨주고 어머니께서 어머니 노릇을 해주세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긍휼을 베풀고 함께 기쁨을 누리도록 초대하는 룻의 모습.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지닐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룻은 순결한 믿음, 고집스럽게까지 한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정식 접법한 그런 일을 끝까지 고수했고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이제는 룻을 가리켜 모압 출신 여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했을까요? 보아스의 아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 이 신분이 바뀐 것을 생각하실 때 룻의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신분도 바뀌었을까요? 우리의 신분도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의 얘기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룻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영적인 룻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우리는 더 이상 이방 여인처럼 모압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이하고 나서 마치 룻이 보아스의 아내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신부로서 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신부가 된 교회로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된 그와 같은 인생을 잘 살아야 할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믿는 사람들조차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내 남편이 누구더라? 처럼 보이는 삶을 살게끔 유혹을 합니다. 세상이 유혹을 해요. 내 남편을 아시나요?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보아스와 룻이 정식 혼인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인생을 살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요. 만약입니다. 만약. 만약에요.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일어나 보니까 룻이 벌써 없어요. 침대 맡에 쪽지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나갔다 옵니다. 보리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떨어진 이삭들을 또 줍고 올게요. 잘 주면 좀 되겠죠. 내가 물론 아내가 됐지만 나는 예전 모압 여인이었던 걸 잊지 못하겠어요. 수지도 맞았고요. 그때 버릇이 어디 갑니까? 만약에 이런 걸 남겨놓고 지금 또 가보니까 보리 들판에서 이삭을 줍고 있다면 보아스는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신분을 잊었나? 당신 예전에 그 모압 여인이 아니라 나의 아내가 아닌가? 아내로서는 또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더욱더 깊은 그런 연합의 삶을 살기를 나는 기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살면서도 옛날 모압 여인이었을 때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유혹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계속해서 또 같은 일을 똑같이 하며 그냥 예수는 그냥 또 하나의 나의 에디션처럼 그냥 살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생활에 넘어가서 산다면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요? 주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죄의 모든 굴레를 꺾어주셨습니다. 자유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신부로서 산다고 합니다. 섬김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 소원도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변화된 신분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이전의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려면 내 남편을 아시나요? 그 질문의 답을 우리는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내 남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기에 내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삶의 기쁨과 권세가 풍성해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일이 열심히 수고하는 일이 섬긴다는 삶입니다. 그와 같은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더욱더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더욱더 닮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더욱더 온전하게 증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보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알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신다고 우리는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회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엄청난 도전이 있죠. 우리가 부족한 게 많고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 아내로서 네가 살기를 원할 때 나는 너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날 것이다 하는 그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삶을 사는데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구름대와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주목해보고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도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하나 주목해서 보고 너무도 흥미진진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테이크오버 하시면서 다시금 살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 유혹의 순간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전의 삶,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그런 일을 사실은 구름대와 같은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고 또 모든 하늘의 존재들이 우리를 주목해보는 거예요. 응원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는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치 피로 야색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그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빗줄기를 알고 다시금 일어나서 헌신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또한 헌신되는 교회에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메시지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각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이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살펴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